라디오 정보 시대.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작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 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 그 학원에 관련된 네. 그 입시 관련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지금 12학년들 한참 좀 많이 바쁠 때죠, 지금이.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9월 25일 날 드디어 이제 내셔널 포트폴리오 데이라고요.
예.
그 직접 사정관들이 오셔서 34개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직접 이제 리뷰도 할 수 있고요. 작품 네. 리뷰도 하고 각종 궁금한 그 인포메이션들을 쉐어하기도 하고
네.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그 프리미어 센터라고요.
예.
애틀랜타 메리엇 프리미어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네네.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2시까지.
오, 짧게 하네요.
네, 4시간 동안에.
4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약 34개 대학교 이제 네. 미대로 유명한 대학교들이 참가를 할 텐데 여기 가면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서 네. 조금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좋은 기회죠. 그래서 네. 직접 그 학교의 사정관들이 직접 오세요.
실제로 심사를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책임 있는 분들도 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오시고 기타 이제 보조하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어쨌든 네. 교수급들이 오셔서 직접 학생들의 작품을 리뷰를 하죠.
리뷰를 해주고
네, 조언도 해주고
네.
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각자 자기의 그 작품이 그 학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궁금한 점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직접 그 어드미션 오피서하고
네.
그 얘기를 해서
네.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그러면 이번 9월 25일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학생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내셔널 포트폴리오 데이에. 갔다 와서 조언을 받고 리뷰를 받은 다음에
네.
다시 이렇게 좀 수정하거나 이럴 시간은 있나요? 학생들이?
충분하죠.
아, 충분해요.
가장 빨리, 얼리는 이제 보통 11월 1일이나 12월 2일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네네.
레귤러가 가장 빠른 학교가 이제 그 1월, 1월 초예요.
충분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씩 저희가 좀 전형이 늦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을 하는 학생들 이제 작품 본인이 소중하게 그동안 해온 포트폴리오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네.
그 각 대학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전문가 분한테 교수님이나 네. 뭐 사정관한테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고 리뷰를 해서 또 조언을 듣는다면
네.
굉장히 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직 수정하거나 더 추가할 걸 그 시간이 충분하니까 꼭 미술대 미대를 갈 학생들은 이거 잊지 않고 꼭 가야겠네요.
아,
다 알고 있겠죠. 친구들과 또 미대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아,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날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네. 그 웹사이트에서만 발표가 돼 있고
네.
특별히 뭐 저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부 학교 미술 선생님들 부지런한 분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걸 공고해 주시고,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미술 미대 갈 친구가 있으면 이거 좀 소문 좀 내서 이번 일요일 날 가서 꼭 한번 리뷰를 네. 받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용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 거죠?
아, 그 얼마 전부터 그 천경자 씨라고
유명한 화가죠.
유명한 동양화가가 계시죠.
네.
그분의 작품을 갖고 진위 여부 논란이 법정 싸움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뜨겁 업계에 그 네. 얘기가 달궈지고 있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럼 오늘 좀 청경자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미대 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내셔널 포트폴리오 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청경자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경자 화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전에 이제 작고한 걸로 알고 있죠. 한 1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딱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이름은 들어서 워낙 유명한 화가고 네. 그다음에 이분의 그림은 주로 이제 꽃이 항상 등장하고 여인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드는데 청경자 화백이 어떤 화백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청경자 그 화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네.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1924년 11월 11일에 그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출생을 하셔서
네.
2015년에 91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신 후에 그러니까 만 20살 되셨을 때죠. 1944년에 도쿄 여자 미술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네.
파리 아카데미 고에스에서 공부한 뒤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955년도에 미술협회전에 작품을 출품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예.
이제 동양학과 학과장을 지내시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글을 또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수필가로서도 또 활약을 하셨는데,
예, 예.
1950년대부터 이제 발표한 수필들을 모아가지고 1955년도에 첫 수필집 여인 소묘라는 거를 출판하기도
네,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또 여행을 좋아하세요.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직접 이제 스케치하고 뭐 대생하고 했던 것들을
네.
소품들하고 같이
네.
수필하고 연결시켜서 천경자 뭐 남태평양에 가다 이런 것을 또 출판하기도 하셨던
네.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수묵화. 동양화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동양화가라고 예.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잘은 모르지만 청경자 화백의 그림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몇 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작품들이
그렇죠.
네. 그게 동양화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통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묵화
예
거의 색깔이 없죠.
동양화하면 떠오르는
예,
이미지
예,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채색화. 채색화, 그러니까 색깔이 있고
그게 일본에서 공부를 영향을
네, 그래서
한
이제 그런 영향이 예.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외색이 좀 많다.
아,
비판을 예. 많이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집안인지 궁금한 게 그 1924년도에 태어나서 44년 그 당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뭐 도쿄 거기 미술학교 여자 미술학교에서 공부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시기에 파리로 또
네,
예. 예, 또 유학을 간 거죠. 나름대로 공부를
네,
하러 갔고
네.
그다음에 그 55년도에 뭐 수필집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남태평양을 가다 좀 굉장히
아니 그건 이제 그 이후에
이후에요. 네. 아무튼 좀 삶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을 쫙 이렇게 나열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네.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이분의 어떤 작품 진위 논란 이 부분에 이제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은 개방적이시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성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고 또 근데 그 수십 년 전에
네.
벌써 세계 일주를 하셨어요 혼자 스케치.
와 대단하죠.
네, 그리고 네. 좀 이거 사담입니다만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오, 그
애연가셨어요.
여성이 담배 피는 게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나요?
아니,
아니었을 것
그렇지
같은데
않죠.
굉장히
그렇지
그쪽
않은데,
개방적이었다라고.
예. 그래서 뭐 이제 사담으로는 윤여정 씨 아시죠? 조영남 씨 부인. 그분하고도 뭐 사실 그 연배 차이가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 맞담배 펴라 그래가지고 맞담배 다 피고.
오, 나이 차이가 꽤 있을 텐데
예.
진짜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개방적이셨던 분이었다. 인간적이셨고 그런 분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다.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자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냐미녀를 수라에 두고 계시고요.
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미술 관련된 일을 하세요.
이제 요그 가족 사이도 또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예.
그거는 접어두고요.
네.
네.
그래, 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니, 하도 뉴스에서
아,
나오니까.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인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1991년도에 이분이 67세 때에 이제
그쵸.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걸 간단하게 이제 무슨 일인가 도대체
네.
설명을 드리면은 아, 천경자 작가 본인이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그림에 대해서 아, 이 박물관이
네.
이거는 진품이다. 응?
네.
천경자 본인은 진품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이 박물관 현대미술관에서는 이건 진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천경자 화백이 절필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사건의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예요.
그 사건부터 특이했어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보통 뭐 위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 미인도라는 작품이 천경자 씨 작품으로 해서 걸려 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런 그림 그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면 91년도면 한참 그때 60대 때 청경자백 그 당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살아 생전부터 있었던 위작
그렇죠.
논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지 않을 수
네,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나나투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스튜디오에서 정보 주고 계신 분은요, 미대 입시 전문 나나투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저희 천경자 화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천경자 화백이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나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이제 오늘 주로 나눌 이야기가 그 미인도죠. 그 문제가
네,
됐던
그렇죠. 네.
작품이.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미술계에 몸담지 않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작견의 그 시작 발단을 제가 잠깐 얘기를
예.
드리면요. 1991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게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미술관에서 뭐 버스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 유명한 이제 원로 작가들의 그림을 복제해서 그 말하자면 포스터 같은 거를 싸게 싸게 팔고 전시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던 중에
네.
천경자 화백이 지인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천경자 화백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던 이제 화가가 작가가 천경자 씨가
네.
직접 그 그림을 확인하러 가세요.
어,
난 이걸
먼저
그린 적이
지인이
없는데.
봤군요.
그렇죠.
화백님 이런 그림 그리셨나 해서 의문이
네.
들었던 거죠, 그분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본인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내 그림이 아닌데.
본인 그 청경자 화백의 그림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천경자 화백이
네.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측에다가
네.
항의를 했겠죠.
당연하죠.
당신들 이거 내 그림이 아닌데 어떻게 내 허가도 없이 어떻게 이런 전시회를 열며 그림을 팔고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래서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위작 주장에 대해서 이제 주최 측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엑스레이 적외선 또는 자외선 촬영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 동원한다라는 게 그 보통 막 무슨 엑스레이 뭘 찍어서 어떻게 하고 뭐 보통 뭐 작품 위작 네. 논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네. 청경좌 화백의 화풍이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서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래서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신 또,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당신이 네, 그린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뭐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랑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화랑협회.
네, 화랑협회 이제 미술품 감정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진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제 그때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1991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네. 청경좌 화백이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죠. 내 그림이 아닌데 왜 내 이름으로 지금 그림이 그렇죠. 전시가 되고 있느냐 항의를 했더니 이제 청경좌 그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랑협회라는 곳과 국립현대미술관 굉장히 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미술계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이죠.
거기서 나름대로의 이게 위작인지 아닌지를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결론이 청경좌 화백의 그림이 맞습니다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요.
자 그리고 청경좌 화백은 너무너무 분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진짜 아니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치고 팔짝 뛸런 아닙니까?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 있는
그렇죠.
피치나 다름이 없고
그렇죠.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나는 결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는 나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칠하지 않고 어깨에 나비도 내가 그리는 거하고 틀리고 작품 사인할 때도 연도 표시도 자기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근데 예.
그리고 특히 자기는 뭐 그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네.
여긴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는데 뭐 가끔 아라비아 숫자로 쓴 것도 사실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7자는 나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제가 작품 잠깐 있지만
네.
7자를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하는 이제 말을 해요.
네.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1977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다.
그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진짜 저기 뭐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작가로서는 미치고 발딱 뛸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이 한국의 미술계에 편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고.
참 희한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 모든 작품을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에다가 기증을 국가에다 하고 절필 선언을 해요. 절필 선언을 하고 따님이 이제 큰 따님이 미국에 살고 계신데
네.
그걸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 원로 미술인들은 예술의 회원이라는 그 직함을 갖고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연금도 받고 하는데
네.
미술 회원직도 사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보급인 화가 한 명이 절필을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후에 1999년에
1999년 네. 네.
고서화를 위조범으로 이제 구속된 권춘식이라는 자가 있는데
요 이름 나오더라고요, 보통. 예. 네. 네.
자기가 이 미인도를 위조했다.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위작 논란에 있었던 그 미인도를
네. 네,
그랬더니요.
그렇게 위조를 했다 해서 또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네.
현대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의 입수 시점하고 이 사람이 위조했다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위조한 건 주로 수묵화인데,
네.
청경좌 씨는 채색화이냐.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위작 논란을 잠재웁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또 주장을 번복해요. 자기가 그렸다고 했다가.
권춘식이라는 사람이, 예. 네.
나중에 또 내가 안 그렸다 이렇게 또 이제 반복을 하고 그래서 더 이제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99년 이 당시에는 이미 청경자와 화백은 미국으로
다 했죠.
떠나 있는 상태였던
예.
거죠. 예.
그리고 작품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후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작품 활동을 안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절필하셨어요. 이거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 91년 이후로 한 작품도 더 이상
예. 새로운 작품이 없어요.
와.
이거는
이거는
작가가
슬퍼해야 될 일이네요.
슬퍼한 일이죠. 작가가 자기의 자존심과 어떤 작가의 혼을 걸고 위작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거하신 그런 어떤 일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하고 화랑협회는 계속 이거는 위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그좀더 이제 진전을 시켜 보면요. 이 작품이 이제 입수된 경위가 옛날에 이제 김재규라고 중앙정보부
옛날까지
수사
가네요,
있죠?
정말.
예.
예.
그분의 소장품이었어요, 원래 이게요. 이 미인도가.
미인도가,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국가에 환수가 됐죠.
이 미인도라는 그래서는 세상에
예, 그래서
나왔네요, 일단.
재무부, 문공부를 거쳐서 결국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미인도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은 김재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진품이다라는 확신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이제 미술 평론가 중에 오광수 씨라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진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이제 그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 기저에는
네.
처음에.
처음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예,
네.
그리고 이제 화랑협회에서는 그 1차 감정에도 가짜가 아니다. 2차 감정까지 했는데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화랑협회 내규에 보면은 생전 작가이고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면 작가 의견에 감정의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그런
화랑
말이
내규가
있네요.
있어요.
그런 게 있네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화랑 협회도.
네.
그참 이상하죠.
아,
작가가
너무
아니라는데.
이상한데요, 난
네.
지금. 이게
그래서
뭔 일일까 싶은데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고서화를 이제 위작했던 권춘식이라는 사람은
네.
1999년도에 이제 자기가 위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아니라고 번복도 했다가
예,
또
그게 이제
다시
나중에
번복했다가.
또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아니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검사한테 이제 그 위작으로 해서 입건이 돼 있을 당시에
네.
너 이거 위작 맞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이걸 털어놓으면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자기
뭐,
말론 그래요.
예.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위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번복을
번복을
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된 경위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렇다라고.
권춘식 씨는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나중에 또 번복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기 원장님, 얘기가 너무 재미난데 저희가 또 광고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뒷이야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의 위작이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어요. 제가 이제 뭐 뉴스 요즘에 한국 뉴스 보니까 뭐 프랑스에서 누가 뭐 감정단이 오네 어쩌네 요런 뉴스들이 들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은 본인이 살아 계실 때 화백이 청경자 화백이 살아 있을 때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그리고 화가로서의 생명인 절필 선언까지 하면서 한국을 등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계속해서 왜 진품이라고 다른 데서 주장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활기찬 오후 알찬 정보, 라디오 정보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미대입시 전문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 전화번호 678-891-8638, 678-891-8638번입니다.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 이야기, 레셔널 포트폴리오 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에 있다는 얘기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청경자 화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미인도 위작 그 사건의 경위를 쭉 지금 시간대별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그 옛날에 한번 법원까지 가기는 갔었죠.
네, 뭐
근데,
법원에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게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판단 불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2002년도에 참또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2002년도 네.
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진품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학적인 그 조사를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거기서 그것을 감정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또 2002년도 요게 이제 알려진 거죠.
알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주장과 달리 이런 과학적인 그 감정을 했다는 기록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
안
과학적인
했다는 얘기죠.
감정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단지 그 감정위원들이 그냥 안목으로 대충 했을
겉에서
가능성이
보고,
높다는 거죠. 뭐 색채가 이렇고 뭐
너무
이러니까
비슷하네. 청경자
비슷하네.
화백이랑.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게 말이
얘기예요.
됩니까? 한그 작가는 91년대 이후로 그 천재적인 화가라고 한 청경자 화백은 절필을 하고 있는 그게 벌써 91년에서 2000년이면 10년 뒤잖아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국립 그 과학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네네.
맡겨서 과학적인 감정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은. 네.
그럼 기록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없어져,
기록이 없어요.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뭐.
네.
예.
그런 와중에 그 이제 2015년에 청경자 화백이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유족들이 다시 재감정을 해달라.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네.
재감정을 해달라고 문화관광부 측에 저기를 했는데,
네.
문화관광부 측에서는 이제 재감정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못을
왜요?
박아버렸어요.
왜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런데 이제 2016년 2월,
올해네, 올해?
예, 그렇죠.
네.
2월 14일에 SBS 스페셜에서요
네.
다시 이 문제를 다룹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예, 심도
네네.
있게. 저도 한번 그때 이제 다시 봤어요. 이게 도대체
네.
무슨 일인가.
네.
잘 만들어 놨어요. 한번 이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예, SBS
네,
스페셜.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올해 이제 불거진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 문제가 SBS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
네.
그러면서 2016년 3월 17일에 또 권춘식이라는 사람이
그 이분
아까
다시 등장하네요.
예,
아까 그
그래가지고 예,
위작했다라고 했던
자기가
사람.
했다 그러고서 이때 또안 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순영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감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거짓 저기를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번복을 합니다. 2016년 4월 달에 바로 이제
네, 그게
또
올해 얘기네요,
예.
지금. 예.
사실은 자기가 그렸다. 이렇게 또 이제
아니,
번복을 해요.
처음에 그렸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쵸?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검사가 이제 감형해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그렸다라고 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는 안 그렸다라고 또 번복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그렸다라고 한번 더,
그러면서 뭐라고
그린 거네,
하냐면,
그러면 느낌상.
화랑협회 임원이 자기를 회유를 했다. 이렇게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랑협회 임원이 회의를 해서 자기가 안 그렸다고 그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결론은 최종 진술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실은 진술 번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죠.
분의 말의 신빙성은 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분이 계속 번복을 하는 와중에 최종 마지막 내용은 내가 그렸다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상태고요.
네.
지금 2016년 4월 27일 날
네.
그 이제 그 천경자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를 대리하고 있는 미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이 이제 발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국립현대 미술관장을 비롯해서 한 6명을
네.
사자 명예훼손, 저작권 위법,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예요.
아. 예. 그러면 다시 수사가 이제, 진행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럼 그 계속해서 법정 공방이 앞으로
되겠죠.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게
예.
2016년 4월 27일이니까 바로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고소를 한 게 이거는
예.
이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네. 씨를 대리하고 있는 무슨 변호인단
예, 예.
그쪽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위장 여부부터 일단은 이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
먼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명예훼손이다 뭐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서울 이거를 받은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는
중앙지검.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조사를 하자. 국가수에 다시 감정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감정? 예,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족들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국가기관을 신뢰 못하겠다.
아,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가에서
그렇죠. 예.
감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진품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예.
또 사실 알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사실들은 기록도 감정한 과학적인 감정을 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예.
다시 또 이 한국 감정 이쪽에다가 하는 거는 믿을 수 신뢰가 안 간다.
안 간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해외 감정 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할 것을 이제 신청을 해요.
아, 우리나라가 아닌
예.
좀 국제적인 망신 같기도 하네요. 순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루어졌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인도의 진위 여부가 이제 25년 만에 이제 외국인 감정단 예를 들어 이제
어디서 오나요? 외국인 감정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프랑스 연구팀인데 루미에르 테크놀로지라고요.
프랑스 감정단이 한국으로 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미 왔어요. 그래서 20일부터 이제 지난 20일이니까 한국 시간 한 엊그제부터 감정에 들어갔어요.
아, 벌써 지금 현재 진행형이네요, 이거는.
예, 들어가서 이제 28일이면은 그 보고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주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25년 동안 끌어왔던 이 진위 논란의 결론이 이제 밝혀질
예.
이제 시점에 다다른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요 감정단의 평가는?
아, 저는
아니면
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그 전에 여러 번 사건이 불거질 때가 있었잖아요. 91년을 시작으로 99년
네.
권춘숙이 잡혀서 내가 그렸습니다 했대.
네.
그리고 또 2002년도였다고 했나요? 그 과학적인 기록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 번 몇 번 밝힐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안 하고 이제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프랑스 감정단까지 부른데 요거는 그럼 그 전에 왜 안 불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요건 확실하게 이제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그 이 팀이 루미에르 테크놀로지라는 팀이 뭘 했냐면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예.
이거 특수 촬영 단층 촬영을 여러 레이어를 통해서 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그 밑에 그렸던 그림이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 내용은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그거를 밝혀낸 팀인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유명한 팀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이 감정단들이 옛날 고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숨겨진 비밀들을 그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밝혀냈던 굉장히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위작이다 그래서 그 이제 일파만파 퍼질 문제들이 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감정을 맡기는데 비용이 한 7,500만 원 든대요.
와.
근데 그거를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네.
그러면 국과수 말고 너네가 그 저기를 할것 같으면 프랑스 외국 감정기관에 감정을 할것
네.
같으면 유족들 니네가 사비로 지출해라.
그게 보통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어머, 예.
사비로 7,500만 원을 이제 지출을 해서 지금
그래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28일이 되면은 이제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죠? 왜 아티스트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왜 이것을 자꾸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25년 동안 이렇게 하는가?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만약에
네.
이 천경자 씨는 이제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가,
뭐 화가들 중에서도 미술 관료직을 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었던 분은 이경성 씨라고, 그분도 화가지만 말하자면은 관료가 되신 분이죠.
네.
또는 뭐 미술 행정 출신 이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천경자 씨는 오로지 그냥 작품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미술 관료거나 미술 행정 출신이거나 어떤 그런 미술 활동을 하셨던 분이면, 화가 말고
네.
그래도 이런 것이 25년 동안 이렇게 덮어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진짜요? 예.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이것이 현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소장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라고 밝혀졌을 때 권위가 또는 체면이 손상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해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 이건 이제 각각의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반면에 만약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품이라면,
참또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근데
거야?
그쪽에서는 뭐냐면은 이 천경자 화백이 노인으로서 기억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했던 작품인지 안 했던 작품인지 기억력도 분명치 않고,
네.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무슨
있었던
예술가들은
거예요.
가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이 절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67세 나이뿐이 안 됐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91세까지 사시다가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67세뿐이
건강하셨습니다.
안된 분을 정신
세상에.
이상자로 몰아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싼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니까 절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상했죠.
같고요.
네.
굉장히 본인 주장도 강하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앞서 나갔던 분이었는데 그런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미술 그 작품
네.
그리고 그 미술계에서 그런 본인한테 그런 대접을 하는 거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서 이분의 작품 방법을 보면요.
네.
물감을 뭐 사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물감 직접 만드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을 한번 칠함에 있어서도요. 그냥 한번 칠하는 게 아니고요. 칠하고 마르면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작품에 대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시고요.
그런 분이 본인의 작품을 모를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작품 하시고 또
예.
하시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모를 수 있나요, 진짜?
아, 없어요.
본인이 그린 작품?
없어요.
아니, 그거 보통 미술계에 있는 화가들은 다알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예.
아니, 보니까 알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뭐저
특히,
경우에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린 그림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는 아니거든요. 보면 딱 알거든요. 하물며 저는 어떤 학생이 그린 그림인지도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네.
저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5년 동안 묻혀뒀던 이 이야기가 정말 이 프랑스의 감정단을 통해서
네.
투명하게 밝혀져서,
투명하게,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미술계가 좀더 투명하게 권위의식을 버리고 이렇게 발전되고 좀더 세계 속에서, 저는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 같아요. 제가 볼
조금은 좀 망신이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다음 주면 알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날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인도 위장 논란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감정단이 한국에서 감정을 시작해서 28일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요. 좀, 이 청경자 화백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감히 제가 짐작은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